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너의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애쓰고 괴로워하며 발버둥치지만은 사랑하는 주님 결단코 저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게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아버지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그 스스로 삼가 내가 더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그 약속이란 말이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에 대해서 별로 신통한 반응을 우리가 안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언약이라 했을 때는 확정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확정되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입니다. 확정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확정되었다고 큰 소리 치시더라도 막상 자기한테 뭔가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약간의 허풍치시는 것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허풍칠 수도 있지 뭐는 작정될 수도 있지 라고 얼쑤 이렇게 밀쳐버리고 안 되는 걸로 여기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확정한 걸 따로 챙겨야지 라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뭐 줄 건 주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된 게 뭐가 확정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추방하는 일에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은 대단한 신분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우리한테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푹 다가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부모가 애 친구들이 많으니까 얘야 환을 조용히 불러다가 얘야 내가 확정했다. 어머님 뭘 확정했습니까? 내 친구들 다 제거하기로 내가 확정했다. 기쁘지? 전혀 엄마 그 친구 없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안 돼 그 친구들 있어야 돼. 아니야 내가 정리해서 기쁘지 않느냐? 나는 그걸 언약으로 내리겠어. 확정된 거야. 별로 우리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묻지요. 어머님, 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제거하려고 합니까? 너는 그런 친구들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나의 특별한 왕자님이거든.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일리는 되지만, 막상 우리 마음속에는 가슴이 막 와닿질 않는 게, 전혀 저기 즐겁질 않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 이 성경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세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으라 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믿기 전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 믿으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없애기도 하시는 이유는, 이게 들쑥날쑥 밀물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지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질 때 아픔을 이미 그 아픔을 전제로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걸 비극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땐 좋은데 막상 그 사람과 가가지고 헤어질 때 이거 굉장히 그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거든. 그 아픔이 굉장히 스며들지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체적인, 거기에 또 대체해서 그 아픔을 보상받으려고 또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적이란 말은 그냥 세상을 좋아한다는 끝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쪽으로는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세상적입니다. 지금 제 말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아하,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렇구나. 그런 점에서 유리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무너졌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이렇게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뭉개지면 또 다른 세상 거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지, 하나님만으로 이제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은 자칫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 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러한 그 속임수에 하나님은 이렇게 속아넘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그 조정받는다는 이 사실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언약이 나오게 된 그러한 토대 가운데 여러분, 야곱과 예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께 언약을 맺지 마라 해서 확정된 언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야곱과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곱과 예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정적이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확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야곱 두 사나이가 태어납니다. 야곱과 예수의 두 사나이의 그 면면과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과 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치듯 질러버리는, 뭐 자기 조절 절제 그런 것도 안 되는, 그 내질러버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특히 어떤 점에서 우리와 닮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약속의 내용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그런 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그 점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닮았는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을 해석을 해대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런 오해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을 만난 사실을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돌 때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은 내 몫이고 내가 수입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기는 그러한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내한테 잘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잘 계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한 두 달간 서울에서 아파트에 너와 함께 아파트 있겠다. 이 말이 뭐 뜻입니까? 아이고 드디어 차 있게 자유를 이렇게 생각 오시기는 왜 오십니까? 불편하신데 촌에 공기 좋다는데 도시에 공기 나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잠시 다녀가는 건 좋은데 계속 사신다면 우리 그 부부 생활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반말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는 이제 너는 너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너의 인생과는 이제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에 의해서 뭉개질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특히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태어나는 이삭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렇게 할 경우에 주위에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하여튼 이스라엘 주위에 하여튼 나쁜 사람 많기도 많아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어떤 사람이 열두 족속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열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중이 없어요.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 포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일종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는 그걸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 가정교사입니다. 어떤 가정교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들과 너와 얼마나 친화성이 있느냐. 뭐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우기는 나나 하나님 없이 혼자 자리만 하는 그 사람들이나 도무지 모두 뭐 막히는 게 없이 어떻게 잘 통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 자신의 선한 의지와 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너의 선한 의지와 행동이나 어떤 신앙심이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공로로 공적으로 너가 거기에 포착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본질의 은총을 알기 위해서 그런 자체를 이렇게 조치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참 이걸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건데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민주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얼마나 그저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고 인간은 모두 평등한 제도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이 지구상을 많이 대다수를 덮음으로써 나온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정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만의 제사장까지 그까지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자는 하나의 가구였고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기독교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인 양 인격이 고양되고 진화되고 발전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옛날에는 사람들만의 그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차이를 뭐로 바꾸냐 하면은 계급적인 차별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계급적인 차별이 있다는 말은 신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리들과 역할들을 배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운명이라고 하고 모이라 이렇게 하는데 운명, 이걸 공의로움, 옛날에 공의로움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카리스마가 각자 있기 때문에 능력 없고 못 배운 자들이여 배운 자에게 고개 숙여라. 왜냐? 신이 내린 하나님의 은사니라. 여자들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먼저 손댔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지배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들이 먼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 저주받는 형벌의 형태가 뭐냐면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약에 시비 걸면 곧 그것은 하나님에서 시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더 나가서 남자 된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간에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여자가 뭔가 궁금하고 지배를 받으려면 바로 남편한테 그저 바로 그리스도에게 막 달라들지 말고 남편을 제약을 거쳐서 허락을 거쳐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이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좋으시는데 좋으실만 하죠. 그런데 근세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근세에 들어와서 그 전에 1916년 미국의 독립혁명부터 해가지고 자연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등장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이승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부추기는 역할로서의 은사만 감당하면 되지 금방지게 내 위에서 올라서가지고 나는 남편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이 여자 속에 여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됐다라는 새로운 그러한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능력의 차이 나니까 지식의 차이, 두뇌의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이는 인정하되 차이를 차별화시키지 말고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봉사하는 역할로 맡겨주자. 이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이때 차별은 없는 시대예요. 참 멋진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 신이 내신 자연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이든 흑이든 백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천부적인 인격을 천부설인데 천부적인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요소가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형제도까지 반대까지 지금 운동까지 퍼지고 안식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안식 안락사까지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입니까? 바로 제가 왜 갑자기 민주주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우리 소위 성도라는 사람을 둘러싼 그런 이방 민족에게도 얼마든지 마치 하나님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멋들어진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나설 수 있고 또 소위 성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흠뻑 젖어서 박수치면서 그래 이게 신의 약속이야 신의 뜻이라고 박수칠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우리 속에 보편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고 설명한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가요, 모든 사람이 의식주가 풍족하면, 오케이요. 돼요. 의식주가 다 해결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주라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나쁘고, 장애자든지 힘이 없을 때는, 남 차등을 주지 않고 싶어도 차등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주밖에 없고. 그러면 있는 대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에요. 타인의 욕망입니다. 남이 성질을 아주 불을 질러요. 우리 심성에 불을 지른다고. 오랜만에 동창회 가보면 잘났다고 전부 다 아유 우리의 심장 육부를 아주 불을 질러요. 화를 내게 만들어요. 타인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망이고 우리 주인은 타인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이에요. 교회 오면 옆집 사람 믿음 좋다고 난리고, 나는 기도하면 5초 내 6초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쪽은 1분 2분 막 넘어가고, 이게 우리의 아주 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불을 일으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언약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은 왜 나에게 이렇게 차별되고, 나에게는 왜 머리가 나쁘고,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왜 나는 좋은 나라 미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아프리카에 태어나느냐, 왜 나 뭐 다른 나라에 한국에 태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타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정된 언약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사랑과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기쁨을 누가 그걸 싫어하고 누가 외면해버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사랑의 복음의 기쁨이 이게 감이 나가지 않고 시시하다고, 이게 별 내한테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티방을 하면서 침을 내뱉으면서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의 복음을 용납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발각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 야곱에 가는 길이었어요. 야곱이 약복간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한번 보세요. 약복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많은 아들과 재산을 주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라 하는 것은 내가 우선 있고 난 네 소유물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물도 나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오늘 밤 내 영혼 들어가면 그 창고에 있는 많은 곡식이 다 누구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 가진 것 가지고 내물 받아서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줄 거 하나님께 줄 거 주고 하나님의 태를 챙기겠다는 이런 거래를 하나님 쪽에서는 거부해버리고 직접 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그 재산을 뺏어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목숨까지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조치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숨기지 않죠. 누가 됐든 내 것 됐으면 심지어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내 것 손대는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네. 나도 한 고집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도 내 자식 손 못 대고 예수님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손대면 나 그냥 가만 있지 않겠다. 그러한 분노를 유발시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속셈이 나오거든 지금 진짜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씨름이 야곱의 기도라고 아모스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지나간 인생을 놓고 다투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렇게 버티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너 가진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너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더 어렵지만 내 자신이 내가 여기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세상에 소개하라 이 말. 우리 보고. 야,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큰일 났다. 나는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났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 겁니다. 교회 다니고 복받았다고 전가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의 당했다고.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내가 바로 야곱이었으며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주의 축복이라고. 나는 뺏고 뺏기고 영생은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신학교 가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분탕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그러면 같은 친구들 확 몰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언약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된다면 너 같은 인간도 돼. 믿으면 지옥이지 뭐.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더욱더 그 속에서 낮추고 낮추시는데 그 낮아짐에서 마지막 만난 대목이 뭐냐. 십자가 달신 예수님의 낮아짐과 한 통속이 되고 만날 때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들끓게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기 위함이고 확정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확정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확정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확정의 기쁨은 모르고 그저 세상 기쁨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더욱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낮추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495장. 가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